우리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이틀 전에 일본에서 왔는데 또 내일 또 캐나다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 이 시간만 일단 일본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마태복음 28장에 19절 한 줄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두 사도들,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열한 사도 플러스 제자들이겠죠. 가지고 있는 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뭔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적어도 나사렛 출신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언어 또한 뭐 헬라어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계가 좀 있었지 않을까. 그런데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기본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이미 준비시키셨다고 하면, 그리고 이미 사도들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의 내용,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하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족하거든요. 제자들을 주께서 준비하셨고 복음을 이미 주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목회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연결됐던 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사역을 두고 여러분의 사역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점들을 선으로 연결시키는 사역인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이제 이번 일본 사역도 딴 것보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정확한 성취가 아니겠나. 이제 일단은 이렇게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문을 여신 분이 박성 교사님이고, 또 박성 교사님을 연결시켜 주신 분이 이 목사님이세요. 제가 지금 이름을 거론 못하는 게 이게 또 이제 저기 시국에 전달될 수 있을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만 알고 있는 이제 이 목사님, 박성 교사님,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훅 이름이 안 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주께서 준비하신 분들이요. 먼저 일단 이 목사님 있기까지는 또 유장로님이 계셨어요. 예, 유장로님 아주 준비된 분이죠. 예, 욱하는 게 보니까 이 기계유 씨가 욱하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가서 제가 알게 됐어요. 기계유 씨가 욱한대요. 우사님, 그죠? 예, 우리 지금 눈빛으로 주고받았어. 그거가 좀 욱한다네. 그런데 이제 기계유 씨가 이제 이번에 그 일본의 그 목사님도 기계유 씨인데, 포항에 있어요. 기계라고 하는 동네가 그 기계유 씨인데, 근데 이제 이 유장도님이 먼저 이렇게 저희 복음을 받으시고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이제 이 목사님한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조금 갈등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제가 일일이 얘기할 수 없는데 몇 번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고, 이제 저한테 뭐 이렇게 여도 전화오고 저도 전화오고 뭐 남편도 전화하고 아내도 전화하고 해서 중간에 약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몇 년을 끈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졸던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귀를 열고 이제 저희 교회 메시지를 듣다가 이 목사님이 결단하고 꿈불의 이후에 이제 교회로 옮기게 되면서 이미 이 목사님을 하나님 준비시키셨고 이분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잖아요. 이 복음을 탁 받고 꿈불의를 경험하면서 이제 요번에 알았어요. 제1 타겟, 그분이 박성 교사님이셨대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타겟.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의 일단 멘토고요. 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하고 목회를 하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이 박성 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박성 교사님은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성함을 좀 밝히기가 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북한 선교로 굉장히 큰 바람을 일으키셨던 목사님 계세요. 굉장히 큰 어른이십니다. 이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북한과 또 북한 탈북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중국과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고 중국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는 중에 결국 이제 잡혀서 고문을 몇 년 동안 받으시고 그 고문의 여파로 아주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뭐 이렇게 심장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머리, 무릎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땅바닥에 앉기가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문의 여파가 하도 고문 많이 받다 보니까 심장이 계속 뛰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심장에 질병이 생기셨고. 근데 이제 이분이 결국 북한과 중국 사역을 그렇게 하늘 담고 하시다가 이제 추방을 당해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중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게 주신 사명은 선교, 자기가 선교하는 걸 넘어서서 선교하게 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선교 동원과 이게 이제 본인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가서 메시지 주고 은혜 끼친 이게 아니라 실제로 메시지를 전해서 조금이라도 반응 보이는 사람들을 선교 현장에 데리고 가서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먼저 루트를 뚫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한 20, 30개국의 나라에 본인의 표현입니다. 정치 색깔 없고 정말 순수하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나라에 한 명씩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렇게 도시에 한성이 거의 한 나라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중국이나 아니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팀을 데리고 이렇게 코스로 뭐 예를 들면 A 코스 뭐 중국 어디 어디 B 코스 인도 차이나 반도 뭐 C 코스 북아프리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한 틈 돌 때 심지어 다섯 코스 여섯 코스 이렇게 막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일본을 같이 진행했던 분이 유 목사님이신 거예요. 유 목사님께서는 일본 사람을 통한 세계복음화 이거를 꿈꿨던 분입니다. 일본인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일본 사람을 세워서 전 세계 복음하겠다 이런 꿈을 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꿈이 이분하고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에 많은 교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이 목사님은 한국 교단 말고 일본 현지 교단에 들어가서 현지 목사님들하고 사역을 많이 하셨고 일본 현지 목사님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그 열정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이라크에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쟁 종전이 끝난 그 다음 주에 이라크 가서 중동에서 복음 전하고 이랬던 분들이기 때문에 일본의 많은 목회자들이 유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왜 이리 겁도 없이 그렇게 하냐 걱정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도 하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중에 이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또 유 장로님이 아시고 계시니까 제 1타켓이 이제 박성 교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박성 교사님한테 계속 와보라고 하니까 이제 지난 12월에 중화권 수련회 때 이제 참여를 하셨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명색이 본인이 30년 선교하시고 중국에서 선교 너무 많이 하다가 몇 년을 고문당하시고 그랬던 분이 그 나이 뭐 50도 안 된 목사가 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열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이 목사님을 믿는다. 하지만 유장로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유장로님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목사를 믿지만 이분은 좀 이렇게 퀘스천 마크라. 그래서 자기 제자가 이제 교회로 옮겨서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확인하고자 오신 거예요. 확인하고자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맨 뒤에 앉아 계셨던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분이 은혜 받나 안 받나라고 하는 눈치를 주고 있다는 것도 다 느끼셨어.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은혜 안 되시면 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엄청 화내시고 열받은 상태인데 또 유성도님이 확 또 꼭 한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싸우셨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보시고는 아 틀리진 않네. 그리고 메시지를 잘 정리했네. 예, 뭐 우리 이 어떤 어디 배경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안심은 하되 예, 본인의 사역과 굳이 같이 갈 생각은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5개월 후에 꿈불의 때 또 이제 강하게 이제 오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한번 싸웠는데 근데 이 목사님도 강하게 얘기하고 유 장로님도 그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입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초청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여하튼 두 분은 간절하셨고 그래도 이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기도하시는 분이라 초청을 받고 나서는 내가 기도해 볼게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하다가 이제 사모님한테 물어본 거죠. 내가 이번에 이러이러한데 한번 가볼까 하는데 이제 이 사모님이 갔다 오시라고 흔쾌하게 수락을 하셨고 또 뭐 100개국이 모인다고 하니까 본인 선교하셨잖아요. 그래도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니까 별로 탐탁치 않은데 예, 한번 싸운 경험도 있고 별로 탐탁치 않은데 그래도 선교한다고 하니까 한번 보자 이래서 왔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꿈부레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으셨대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30년을 선교에 내 인생을 드렸다. 그리고 수십 개 나라를 가봤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까지 수십 개 나라 가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다 교제하고 내 인생을 선교에 드렸는데 내 레이더망 이렇게 표현해 내 레이더망에 이런 선교를 본 적이 없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모든 선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것이고 어떻게 현지인들 조직이 없는데 현지인들이 현지 일을 살려내는 이런 일이 있냐. 이거는 교회사에 남는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역사를 이런 역사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자기는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너무 놀랍다. 이래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을 하시면 또 말이 많으세요. 그리고 재밌으세요. 이분이 마음문이 열렸다는 증거가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파주 이렇게 갔잖아요. 굉장히 이제 막 열정적으로 막 얘기를 하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열린 걸 보고, 마음문이 열린 걸 보고 또 한 번 더 제안을 하신 거예요. 알래스카를 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현주소를 본 거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알래스카 제안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오케이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알래스카 갔다가 그 알래스카에서 이제 제자 찾는 부분들을 보셨어요. 보시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기를 썼대요. 그때그때마다 알래스카의 사역 내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여러 차례 감동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확인을 한 거예요. 이건 정말이다. 이건 진짜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십 개 사역한 나라가 생각이 나잖아요. 쭉 생각이 나는 중에 두 나라만 얘기했습니다. 하나가 중국, 하나가 이제 일본입니다. 중국은 중국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 자기하고 절친하고 이분이 이걸 받아들이면 그분도 선교에 대한 평생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중국 복음화에 굉장히 큰 문이 열린다. 이 제안을 먼저 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일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유 목사님은 이분하고 20년씩이고 형동생하는 사이인데 이분이 쓰러진 게 그것도 왜 쓰러졌냐면 한국에 와서 사역을 일본 목사님들 모시고 한국 와서 사역하다가 쓰러지셨거든요. 그 대단한 카리스마 있는 분이 쓰러지셔가지고 거의 죽을 뿐 하시다가 지금 이제 지능이 한 살 정도시고 거의 걸어다니지만 이렇게 기저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사역을 하다가. 왜 이렇게 됐냐. 그런 중에 본인의 어떤 책임감도 느껴지고 이래서 이제 욕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때 얘기할 때 이분의 어떤 무게를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 그냥 한번 가보실래요? 이게 아니구나. 오케이. 그래 이제 같이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럽의 일정도 사실은 한 주간 이제 앞당긴 거고요. 근데 이번에 중국 사역은 진행했는데 최근에 중국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많은 핍박이 있고 탄압이 있고 그래서 이 리더 되는 분이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밑에 있는 분들 오셨고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또 우리 박성 교사님 미팅을 하셨고 리더하고 저하고 만나기를 원했는데 이분이 못 오셔서 그 중국의 스케줄은 뭐 진행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가게 됐는데 정말 보고 기본적인 스케줄 하나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갔어요. 보통은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언제 언제 메시지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나 스케줄이 기본적으로 크게라도 나올 것인데 공항 도착할 때까지 스케줄을 안 주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우리만 얘기 안 하신 게 아니라 그 교회에도 우리가 몇 명 간다고도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전화로 할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딱 요 두 예배만 메시지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공항에서 얘기했습니다.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진행하는 중에 알게 됐어요. 너무 준비하신 교회구나. 너무너무 준비된 교회구나. 교회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런 큰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 건물보다 좀 큰 것 같아요. 저 본당 빼고 본당 톡 튀어나왔잖아요. 그거 말고 요 건물보다 좀 크지 않을까. 5층 건물이고요. 2002년에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계속 지금 이렇게 대출하고 원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제 없는데도 그 정도 할 정도니까 일단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분이고 그 한 교회에서 선교대회를 십몇 차례 했대요. 한 교회에서 선교대회만 그것도 다 우리처럼 전부 자비랑 해서 초청할 때 선교사님 항공권 다 대주고 초청하는 선교대회를 십몇 차례 한 거예요. 얼마 전에는 중동에 이제 선교사님들 열 몇 분 모셔와서 진행한 이런 것들을 다 하셨는데 그 모든 부분에 여전히 재정이 없는 우리하고 똑같은 재정이 전혀 없는데도 선교해야 된다. 일본을 깨우려고 하면 일본 사람들 데려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들 데리고 와야 된다. 선교사님들이 계속 들어와야지 일본을 도전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오면 그 교회에서만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데리고 일본의 교회들을 두들기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저 보내고 이 선교사님 이런 식으로 사역을 계속 해온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교단 차원으로 한 게 아니라 이분하고 박 선교사님 둘이 이래가지고 일본을 깨워야 된다. 일본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 박 선교사님 표현으로 일본의 8,000개 교회 중에 이런 교회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기가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일본에 가지고 있는 그 문화상 자기를 온전히 헌신해서 드린다는 게 잘 없다. 항상 어떤 넘지 말아야 될 어떤 그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넘는데 그 없으면 안 하는 그게 일본 어떤 기질인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다. 없어도 이건 해야 된다. 그런 목숨 걸고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끌고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현상처럼 부담되시는 분들을 삭삭삭삭 빠져나간 일도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목사님이 탁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 또 이렇게 유출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쓰러지고 나니까 주변에서 어떤 비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 봐라. 이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까지 얘기하냐면 목사님의 죄 때문에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인들도 사모님부터 일단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자책감, 뭐 실망, 뭐 또 개인적으로 목사님한테 어떤 그 뭐 실수한 것들에 대한 회개,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답이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누구보다도 믿음 가지고 일본 살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성도들 계속 떠나지 목사님 쓰러져 가지고. 이게 치매가 참 힘든 게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지능이지만 알아보질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이게 너무 많은 어떤 감정들이 이제 교차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이 일본 사역을 수십 년째 해오면서 이렇게 일본 살리겠다고 뛰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이 교회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남아있는 성도들도 많지 않고 그간 했던 모든 사역들이 이제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목사님이 쓰러지셨으니까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지난 2년간 그게 많이 이제 감정적으로도 상황도 어렵고 성도들이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 근무를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목사님이 쓰러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모님과 그 자녀들을 붙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육남매라고 들었고요. 아드님은 지금 군생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분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여튼 네 자매가 지금 교회를 버티고 있는데 첫째 딸은 교사였다가 지금 남편의 사업을 돕는 것 같고 둘째는 그 요양원을 한 다섯 개 가지고 있는 큰 회사에 직원이 수백 명인데 거기에서 서열 4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서 사실 거의 지금 어려운 경제를 거의 둘째가 다 교회 경제를 책임지신다고 얘기하고 교회 성도들도 그 회사에 좀 많이 취업을 시키고 뭐 이런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셋째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저 친구는 이제 주의종의 길을 걷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쪽에서 선교사로 부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해외에 이렇게 순회 많이 할 때 제일 많이 목사님 보필하고 사역을 따라다녔고 제대로 사역을 해외에서 돕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뭔가 기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중국에서 6년, 일본에서 3년 이렇게 한의사 이렇게 침 놓는 쪽으로 준비해서 자격을 갖춘 것 같아요. 넷째는 이제 22살이고요. 근데 이제 이 따님과 사위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고 또 이제 그 교회에 거의 가족 같은 권사님이 계세요. 20년 이상을 같이 지내셨대. 이 권사님의 자녀가 둘 있는데 둘 다 자녀가 장성했고 큰 딸은 이제 지금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배속 아이까지 포함해서 다섯 명이에요. 네, 나이가 28인데 아이가 다섯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의 목사님의 가족과 이 권사님의 가족이 그냥 딱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래서 그분들만 해도 정말 중심 있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아주 힘있게 중직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 가정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자녀가 일곱. 여기는 아예 일본인이에요. 근데 이 자녀 일곱인 이 분이 보니까 이제 남편도 그렇고 특별히 아내가 정말 중심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한 명을 유산하고도 이렇게 예배 참여하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일본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맞아요. 일곱 있는데 유산한 거예요, 애들째. 그런 몸으로 참여하신 거예요. 이 정도로 아주 중심이. 그러니까 남아있는 분들이 그냥 좀 이렇게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목숨 건 분들이 지금 딱 남아서 지난 2년간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들이 이게 우리 따님의 표현으로는 그동안은 아버지가 워낙 좀 카리스마 있게 끌고 가신 분이라 본인들은 따라갔다고 표현한 대로 따라갔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이건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 절망의 상황인데 경제 어렵지, 아버지가 나을 가능성 전혀 없지, 그리고 이제 목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뭐 이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쓰러지셨다가 이틀 만에 깨어나서 몸이 좀 괜찮은 줄 알고 일본에 가서, 그게 12월 말이었어, 2017년 일본에 가서 며칠 동안 괜찮았어요. 그래서 연말을 보내고 임직을 했을 때 이 따님들이 이제 임직이 된 거죠. 아마도 만수집사나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임직이 된 거예요. 임직해놓고 그 다음날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님 입장에서는 이제 세움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저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많은 메시지가 된 거죠. 아, 우리가 이제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실망의 상황이지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표현하기를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뭐 방언이나 뭐 통변이나 이런 걸 좀 주셨나 봐요. 근데 그 은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모님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은사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 은사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은사를 받은 이분들이 이 따님들하고 이렇게 그 군사님하고 이분들이 스스로 느끼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어떤 하드웨어 뭔가 갖춰오신 것 같은데 실상 우리에게는 말씀이 없다. 전달할 내용이 없다. 또 사모님 입장에도 이제 가르쳐야 돼서 이분들이 뛰게 해야 되는데 본인은 알고 있고 본인은 믿고 있지만 전달해서 뛰게 하려고 하니까 정리된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지? 어떻게 풀어내지? 막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박성 교사님이 한국팀을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손님을 모셔본 적이 없다. 한국에서 오는 손님이 버스 타고 걸어서 자기 교회에 온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한국 분들이 오면 정말 철저하게 섬겼대요. 그 3층에 저 이거보다 약간 작은 홀이 있어요. 이게 한 충분히 20, 30명 잘 수 있는 그런 홀이 있어요. 근데 한국 팀들이 오면 얼마 전에 좀 무리가 있었던 라이즈 업 코리아 혹시 아십니까? 그 대표가 좀 아이들 성추행 해가지고 갑자기 무너지게 됐는데 그 라이즈 업 코리아의 단원들이 곧잘 왔었대요. 그럼 이분들이 오면 같이 머물고 지내면서 정말 며칠을 예를 들면 일주일을 있는다. 그러면 한 끼도 같은 식단이 없을 정도로 식사 준비를 해주고 섬겼대요. 이랬던 분들인데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식사 한 끼를 대접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한국팀을 모시고 오겠다고 하니까 이분들도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상황이.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주의 종들을 이렇게 홀대했다고 하는 표현을 자기는 이래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도 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걸 또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일본을 살리겠다. 이 말씀을 막 기도하면 계속 그걸 주신대요. 너희들을 통해서 일본을 살리겠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가 정신 차리면 뭘로 할까요? 이게 이제 살리겠다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쓰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정신 차려보면 우리가 뭘로 일본을 살리냐? 목사님 쓰러져 있고 우리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들이 많지 않고 우리는 지금 빚쟁이고 뭐 움직일 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살리냐? 이게 이제 괴리감이 잡고 있는 상태 중에 박성 교사님의 어떤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담스럽지만 뭔가를 대접할 수 없어서 부담스럽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웠지만 어떤 분들은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저희가 한 겁니다. 갔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첫날 금요 오후에 모임했고 저녁에 이제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첫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일본인 그 여자분 갑자기 유산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권사님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첫날. 그래서 권사님이 첫날 안 나타나셨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실려갈 때 누가 데리고 왔냐 셋째가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후 미팅할 때는 사모님하고 그 다음에 첫째 셋째 딸 그리고 첫째 사위 이렇게 이제 그리고 전도사님 아주 귀한 전도사님 요렇게 해주고 저희가 미팅을 했는데 저녁 예배드릴 때 셋째 딸은 이제 이렇게 응급실에 모시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이게 무슨 일이야? 권사님 실려가지 또 뭐 거의 없는 성도 중에 한 명 유산하지. 근데 유산했는데 병원에서 유산하고 저녁 집회 참여하겠다고 오니까 이게 일이 잠잠하든 안 그래도 지금 남편 목사님 때문에 힘든데 교회 없던 일이 막 생기니까 이게 뭐지? 이래가지고 이게 뭔가 있다. 영적으로 뭔가 있다.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저녁에 메시지를 들으신 거예요. 첫날 메시지를 듣고 보고를 듣고 나서 이제 뭐 토요일날도 좀 급하게 집회를 해달라. 그리고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에도 집회해달라. 이래서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도 집회를 할 수 있게 됐고 주일날도 이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어떻게 이제 강의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긴 했지만 다른 분을 맡기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번에 이목사님도 가시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토요일날은 통역하지 않고 메시지를 했고 주일날은 통역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쭉 전했는데요. 정말 감사한 거는 그 목사님의 가족들 전부 그리고 그 권사님 가족들 전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깊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가식적으로 아이 좋네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말고 한 명 한 명한테 정말 본인들이 필요한 거를 느낀 거예요. 그 둘째가 지금 현재 시집도 안 가고 일본에서 그 큰 회사에서 서열 4위 정도 되면 그래도 사례가 월급이 적지 않을까 하는, 그건 통장 전부 어머니한테, 그래 본인 용돈 탔으면서,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금요일 토요일 못 왔어요. 주일만 오셨다고. 주일 메시지면 주일날 메시지 듣고 오후 메시지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 가슴에도 불이 붙고, 과연 일본 사람들 중에 이 복음 말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나는 지금 당장 전화하고 싶습니다. 전화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얘기하고. 첫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정말 감사하게 우리에게 정말 없는 게 뭔지, 없다는 걸 알았는데, 뭐가 없었는지 확인하게 됐다. 전도사님도, 사실 이제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교육자분들은 약간 이렇게, 비판적인 시야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도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볼 때 권사님이 주일날,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파서 금요일, 토요일 못 오셨잖아요.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셨는데 지금 딱 주장님 자리에 딱 앉아 계셨어요. 주장님 저희 자리에 앉아 계셔서 금요일,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인사하러 갔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그리시는 거예요. 정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나눔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심정이었대요. 왜 월드컵에 골 넣었을 때 확 일어나서 기립박수, 아니면 오케스트라가 너무 대단한 곡을 들었을 때만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서 박수 치던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거기에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가족들, 전사님을 포함해서 다 깊이 있게 받은 거예요. 사실은 저를 핑계로 해서 이 자녀들 좀 정신 차려 있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로 나눔의 자리를 사모님이 만드셨어요. 굉장히 인위적이고 아주 불편한, 야 너 말해봐. 뭐 이런, 사모님이 굉장히 직설적이시고 좋은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솔직하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그냥 푹 찌르는, 예, 우리 와이프 같은 우리 와이프하고 조금 너무 비슷하더라고. 제가 볼 때 저분 언니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성향이 조금 비슷해서, 그러니까 제가 굳이 사모님은 이런 분이세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와이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고 얘기하니 저 권사님이 막 피식피식 웃는 거야. 원래대로 하세요. 이것들이 이제 이 잡것들이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보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엔 분위기가 약간 좀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돌고 나서 사모님이 놀라신 거예요. 정말로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나눠드리지만 사실 이 자료 가지고 이번에 풀어내지도 못했다. 그래서 일본이니까 우리 자주 올 수 있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분들도 피로를 얘기하고 저도 돕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를 갔다 오면 제가 정확하게 보니까 12일 날 도착합니다. 12일 날 밤 10시에 11월 12일 날 밤 10시에 도착하고, 예, 13, 14를 지내고 15일, 15일이지 우리, 예, 15일 맞나? 11월 15일, 예, 15일 날 갑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틀 잠시 쉬다가 다시 이제 15일 날 가는데, 힘든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빨리 가고 싶어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통역 없이 일단 당신들만 받으면 돼. 당신들이 받으면 당신들이 일본 사람들을, 당신 교회에 있는 일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본에 이미 연결된 사람들이 많아요. 유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간 지가 벌써 20년이 되니까 이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든든해지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준비되면 사실 뚫고 나갈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제 박성 교사님이, 이분들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막 저 한쪽에서 막 우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이 교회가 힘드는지를 아는데 이 교회에 당신을 통해서 와서 사실 다 살아나는 걸 보니까 너무 이 선교사님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말 표현 안 하고 그냥 계속 혼자서 이렇게 눈물 닦으시면서 이제 나눔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일본의 대표적인 큰 교회가 몇 군데 있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이 박선교사님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 목사님 통해서.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속해져 있는 그 교단의 최고 어른 어디 있냐? 나고야에 있어요. 나고야에. 그러니까 나고야에 하나 또 어디 하나 이래서 이 교회는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보시면 정말 최첨단이고 너무 교회가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정말 100% 일본 현지인인데 저 교회가 이것을 받게 됐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제가 할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일본에 왔는데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일본에 왔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대부분 일본 선교가 전부 힘들다고 손들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일본인들 깨워가지고 세계 선교하겠다. 박선교사님도 이런 분을 본 적이 없고 또 그 목회자를 보필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본을 살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던 분들이에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다.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을 준비시키셨고 박선교사님을 준비시켰었고 이 목사님을 준비시키셨고 유 장로님을 준비시키시면서 이렇게 쭉 빼지는 어떤 이런 일들 이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제자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의 제자들이 열왕기상의 19장에 말씀하시고 열왕기하 딱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7천명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선지 생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소요소에 그것도 지역지역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이 열왕기상 19장이에요. 그래서 19장, 20장, 21장 지나가고 나서 바로 열왕기하 1장부터 들어가면 1장에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2장에 바로 보면 엘리야가 이제 성천하기였던 그런 장면에 여기 어디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 가잖아요. 전부 선지생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주께서 준비하신 제자들을 탁탁탁 붙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떠나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세계의 제자를 준비하신 것이 맞고 이게 팩트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만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고 그 제자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맞다고 하면 또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겠나. 일본의 이번 일들을 보면서도 일본의 교회가 살아났고 또 일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중한 일을 하시겠다 그런 은혜도 있었지만 이게 다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지금 아프리카의 사역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네팔과 인도의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캐나다 사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내일 가면 캐나다, 미국, 또 멕시코, 과테말라 이런 사역들도 계속 진행이 될 건데 이게 쉽사리 꺼지는 불이 아니에요. 계속 확산이 될 겁니다. 계속. 너무 놀랐구나. 그래서 이거는 당세복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주께서 제자들을 이미 준비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고 정말 조금의 믿음을 드렸는데 조금의 헌신을 드렸는데 그 조금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 걸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목사님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 사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일본에서 벌어졌잖아요. 박선교 회사님도 사실 마찬가지고 생을 갔는데 결국 고난당하고 그 대가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게 거의 없어요. 지금도 움직이기 쉽지 않은 그런 경제 환경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뛰었으면 이런 이렇게 채워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넘치도록 빌립보 4장 19절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의문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분들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 역사들, 그분들 통해서 살아난, 또 그분들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그 많은 바탕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가늠할 수 없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미래가 혹시 저렇게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는 일이 올바르지 않겠나. 주께서 원하시는 그럼 아니겠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보다 조금 더 세계 선교라고 하는 어떤 그걸 두고 먼저 뛰어갔던 분, 그리고 또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사실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지금 현재도 우리보다 일본의 베데스다 교회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교회가 그걸 놓지 않고 남아있는 분들이 소수지만 여전히 일본 복음화를 꿈꾸고 일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겠다. 얼마나 귀한 일이냐 말이에요. 이런 제자들이 전 세계에 있구나. 그리고 그 전 세계의 제자들을 찾아내려고 우리를 준비시키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 복음만 전하니 전 세계 제자들이 일어나고 서로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확신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뭔가 부족한 게 많죠.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연약한 게 왜 없겠냐 말이에요. 갖춰져야 될 거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해 가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뭔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은사도 받고 기도하고 열심히 뛰었는데 수십 년을 달려왔는데 뭔가 없구나. 뭐가 없냐. 이 살릴 내용이 없구나. 오스트리아 쿤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일평생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겠다고 한 하나를 주셔가지고 계속 그 메시지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겠다고 지금까지 막 돌아보고 그 타락한 유럽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왔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뭐지?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이게 내용이구나.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하셨고 이 복음만 전달하면 그냥 일어나고 그 교단이나 뭐 배경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잘해야 돼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제자들을 빨리 찾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더 확산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실무팀 모임에 잠시 언급을 좀 했는데, 제가 이제 요번에 유럽에 가서 고민이 몇 가지가 됐어요. 어떤 고민이 됐냐면, 제일 갈급한 고민은, 한국말 통역으로 안 되는 나라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영어는 성은이가 하고, 그 다음에 영어하고 스페니쉬를 광희가 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를 하루카가 하고, 중국말을 이렇게 주설이가 하고 하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어째도 제가 한 메시지가 통역이 되니까 전달이 돼요. 근데 이번에 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나 뭐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불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일단 제가 메시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영어로 메시지하고 불어나 독어로 메시지를 했는데, 사실 제 메시지를 지금 현재는 가장 비슷하게 옮겨낼 수 있는 친구가 홍강희 목사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저하고 사역을 가장 많이 해왔고, 그 다음에 베이스에 그냥 저하고 사역하면서 제가 했던 메시지나 우리가 일어났던 일들을 같이 소통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저하고 가장 색깔이 맞는 메신저는 홍강희 목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100%냐라고 물어보면 100%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강 메시지를 통역해서 3시간 풀어가지고 불어권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 내용이 12강도 짧게 풀었다고. 그러니까 불어권의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의 나라들을 사역한다고 할 때 불어권의 사람들은 참고할 수 있는 메시지가 너무 작은 거죠.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통역된 이 메시지 자료와 불어권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퍼뜨린 메시지. 예를 들면 쿤다 목사님이나 미셸 두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소화해가지고 풀어낸 메시지로만 이제 듣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홍강희 목사를 통해서도 제가 볼 때 변질이나 왜곡이라고 하는 이런 홍 목사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100%냐라고 얘기할 땐 그렇지 않겠죠. 축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쿤다 목사님이나 다른 분이 풀 때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있는 바탕에서 풀어내요. 이번에도 쿤다 목사님 메시지를 몇 번 세웠거든요. 항상 우선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이게 우선이에요.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이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지자, 제사장, 왕이 구약이라고 하면 신약에는 목사, 교사, 선교사, 그 에베소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또 이렇게 합쳐가지고 풀어내더라고요. 내가 언급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게 이렇게 좀 풀어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본인에게 이해한 그 바탕 아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 왕, 제사장, 선지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내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씩 조금씩 축소, 왜곡, 변질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 가면 이게 상당한 이게 데미지가 생기겠구나. 이게 유럽 사역 내내 제 마음이 부담됐어요. 다른 나라의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예를 들면 불어권 나라 중에 제가 유럽이나 뭐 이렇게 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제 불어권들 대상으로 메시지 해가지고 몇 년치가 쌓인다고 한들 그 쌓인 게 12강을 요 정도 맞추고 저 정도 맞추고의 내용이지 퍼펙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잖아요. 불어가 그러면 도고도 마찬가지고 뭐 스와힐리 마찬가지고 뭐 그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그럴 건데 이게 저한테 일단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메시지가 저 땅 끝까지 전달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고민이었어요. 풀어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를 12강을 제가 풀어내고 그걸 영어로 풀어낸 걸 가지고 예를 들면 미셸 두에 목사님이 그 12강을 가지고 영어로 쭉 이렇게 한 시간씩 되는 거를 이렇게 녹화를 하려고 하면 이것도 쉽지 않은데 이거를 여러 나라에서 진행한다. 이게 도무지 사실상 하면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좀 전달할까? 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성은이가 보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 잘해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 셋째가 그 뭐 유튜브 뭐 하겠다고 했을 때 저하고 우리 와이프는 예, 100% 안 밀어줬습니다. 예, 뭐 잠시 지나가다 말겠지. 근데 제가 바람을 잘 냈더라고.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동영상 몇 개를 찍어가지고 유튜브를 올렸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저한테 이게 탁 이렇게 연결되는 일이 이제 그때 벌어진 거죠. 아 이러면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한 제가 며칠간 잠을 자지 못했어요. 유럽 갔다 와서도 계속. 그래서 이제 일단 정리한 게 뭐냐면 대략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12강, 27강을 잘게 쪼갠다. 잘게 쪼개서 5분 메시지를 하겠다. 제가 5분, 통역자가 5분. 그러면 10분 메시지가 될 거 아니에요? 10분 메시지를 만들 때 제가 메시지를 하고 제 옆에 항상 유튜브는 이원 방송 형태로 나오는 거죠. 한쪽 화면에는 제가 나오고 한쪽 화면에는 통역자가 나오는데 제 1통역은 영어, 스페니쉬, 중국어, 일본어 요 언어들은 제가 통역한 영상 보내주고 본인들이 시간 날 때마다 5분짜리이기 때문에 5분짜리를 한 100강 만드는 거예요. 길게 자세하게 쪼개서 5분짜리이기 때문에 녹화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화장실에 잠시 가서 뭐 녹화한다든지 배경 없라든지 괜찮으니까 5분짜리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마음 잡고 1시간 녹화한다 이건 힘든데 5분짜리 영상을 시간 날 때마다 녹화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뒷받침이 되겠지만 편집이 최소화 들어가고 자막 거의 안 들어가고 그냥 준 영상을 그대로 더딥히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1차는 이렇게 해놨고 1차 바탕 하에서 영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영어 가지고 통역할 수 있는 불어, 도어, 스와힐리어 이런 것들은 영어를 통해서 그 다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영상을 받아가지고 그냥 입히는 거예요. 저 옆에 쿤다 세우고 제 옆에 미실도우 세우고 해서 제가 한국말 하고요. 불어하고 제가 한국말 하고요, 독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3차 가면, 예를 들면 저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유 언어를 많이 쓰잖아요. 영어 하는 사람 불어하면서 자기 민족어를 쓰니까 또 그것도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2차까지만 가도 영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스페니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파비앙 포 할 수 있잖아요. 이 스페니시 가지고. 그 다음에 알도나 스페니시 본을 가지고 이태리어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영상을 받아가지고 이원으로 만들면 지금 현재만 해도 버전을 열 몇 개 버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12강하고 27강을 한 100강 하는 거지. 아, 이건 너무 지겨워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때그때마다 임팩트 있게 메시지를 하면 짧고 굵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좋은 구독하는 거는 뭐 100편, 200편도 계속 보잖아요. 재미있고, 시간 짧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제가 이 작업을 요번에, 일본에 있으면 재윤이하고 또 이제, 우리 수화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버전 자체를 이렇게 달리하면, 일단은 우리가 목적한 대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언어로 12강하고 27강의 어떤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은 할 수 있겠다. 일단 그건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은 통역자가 수고해야 되는데, 통역자의 수고를 줄일 수 있겠다. 5분짜리를 그냥 보면서 들으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1시간짜리 10개를 통역해서 달라고 하면 힘들지 모르겠지만 5분짜리를 100개 해달라고 하면 이건 가능할 수 있다. 틈날 때마다 오늘 2개 하고 내일 10개 하고 뭐 모레 3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 찍고 우리한테 모아주면 우리가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거를 한 채널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한 채널에 집중하면, 그래서 그 채널에 사람이 많이 보게 하면, 일단 우리 당세복의 모든 자원들을 한 군데 모으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으면 이 채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많이 연동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따라 부가적인 것이고, 이 앞에 모으면 그 모으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판단해 볼 때, 그래도 수만 명은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식구가 이 당세복을 가지고 뛰고 있는, 예컨대 중남미, 우리, 쿠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열악하지만 인터넷 하더라고요, 보니까. 목회자들만 연결되는 목회자들만 3,000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쿠바의 여러 지역에서 전달했기 때문에 쿠바만 해도 좋게 몇만 명이 될 것 같은데 최소화해도 몇천 명. 그러면 저기 이 쿠바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뭐 중남미만 해도 될 것 같고 실제로 숫자는 아프리카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콩고만 해도 한 5천 명 정도 모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도하는 수만 명이잖아요. 전도하는 수만 명의 이 가치를 알고 자기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들어가서 보면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활용하기 시작하면 조금만 숫자가 더해지고 구독하는 시간들이 좀 늘기 시작하면 이게 제가 볼 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새벽 3시간, 4시간 갑자기 우리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 그리고 이분들이 조금만 뛰어서 이게 숫자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정기 구독하는 숫자가 늘어나면 그게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나올까를 갑자기 궁금해져서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의 유튜브 중에 어린애 하는 그 얘기는 이미 뭐 대단하니까 보람TV라고 하는 그 아이가 구독자가 3천만 명이 넘어요. 이게 채널 3개 운영하는데 1년 해가지고 약 100억짜리 빌딩 샀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수천만 명까지 안 가도 물론 앞으로는 가겠지만 한 200만 명의 선 정도까지만 오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를 제가 알아보니까 그냥 쳐보니까 나오더만요. 한 달에 2, 3억 정도 번대요. 그럼 꿈불에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가 모인다고 한 것 자체. 근데 사실은 이거는 따라오는 부가적인 부분이고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자. 두 번째, 우리 당사국의 모든 식구들을 한 채널로 모으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모이면 그 안에서의 어떤 홍보는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라고 하는 홍보는 그 채널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갈 거기 때문에 더 힘을 집결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 힘이 모인 그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자원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근데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역자들이 많이 20개 나라다. 20개 통역자들이 100강씩을 통역해 줘야 돼요. 이게 5분짜리라고 얘기할 때 이게 구현 가능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려고 하면 우리 한국 팀에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좀 편집하고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겠죠. 이게 적지 않은 힘이 들어가겠지만 재훈이가 시간 많다고 일단 얘기했고 자기가 해보겠노라고 얘기를 했고 그 외에 또 이제 몇 명이 달라붙으면 재훈아 예, 몇 명이 달라붙으면 구현할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사실 첫 번째 때문에 생각을 하게 돼서 어떻게 하면 메시지가 끝까지 전달될까? 근데 이제 우리 말랑 유니티비 그거 하면서 아, 이 유튜브로 구현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짧은 시간을 해서 짧은 시간에 길지 않게 짧은 시간에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만 하되 여러 버전으로 하면 이거 우리 당세복의 식구들 모을 수 있다. 그러면 식구들이 모인다. 거기서 자원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홍보해가지고는 의미를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내일 모레 이제 떠나가면 중남미 두란노데이 하잖아요. 그리고 갔다 와서 12월에 아시아 두란노데이 할 거잖아요. 1월에 제가 유럽 두란노데이를 하고 2월에 아프리카 두란노데이 할 거예요. 두란노데이가 뭐죠? 모이는 거잖아요. 그것도 각 나라의 대표들이 이분들한테 깊이 있게 설명을 할 거예요. 깊이 있게 설명해서 우리 힘을 모으면 이 안에서도 많은 자원들이 나올 수 있고 우리 힘을 모으면 메시지가 흘러 들어가는데 굉장히 속도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뭐냐면 집회했던 영상 그거 그 다음에 소화한 사람들이 풀어내는 그거 이게 두 가지가 전부예요. 근데 두 가지 다 해서 조금씩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뭐냐면 왜곡이나 축소나 변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깊이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인생 내도록 본인들 어떤 신학이나 경험치들이 높은 바탕 하에 그냥 본인이 이해한 그것도 메시지 몇 번 들어서 이해한 그게 들어가 있거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하나님의 역사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별로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이걸 가미시켜서 본의 아니게 짬뽕이 되거든요. 이러면 이게 흘러갈 때 파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이렇게 왜곡될 수 있겠다.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제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고 있구나. 이거는 생각보다 큰일이다. 제가 지금 계속 고민했거든요. 뭘 고민했냐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이미 이 중요한 기둥들이 다 섰고 막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말고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없어요. 두란노데이 같은 경우에도 중남미가 너무 잘하고 있고 야 니네들 저희 가서 배우고 이러면 되니까 그게 중요한 기둥들이 세워질 때까지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들만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부지런히 해야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제가 봐야 될 부분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유럽 이 스페니시 중남미가 문이 열렸을 땐 별로 그런 시급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도 영어하고 웬만큼 커버가 지금까지는 됐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아프리카 사이에 더 확산되고 유럽을 뛰고 특별히 아시아도 이게 너무 언어가 다르잖아요.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저한테 그것이 퀘스천 마크로 다가왔어요.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다. 메시지가 그 나라 언어로 깊이 있게 풀어낸 자료들을 하나도 가질 수가 없다. 겨우 고작해봐야 집회 때 영어 메시지 한 거 통역한 게 전부고 아니면 그 나라 사람들이 조금 은혜 받아가지고 풀어내는 그 나라 사람들이 풀어낸 게 전부인데 이게 완전히 이상하진 않겠지만 이게 여러 나라로 흩어질 때 여기 조금 다르고 저기 조금 다르고 여기 조금 다르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모였을 때도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아시아 대회 처음에 했을 때 알렉산더 존이라고 하는 덩치 큰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죄송합니다. 말빨이 세요. 그래서 모여있는데 아주 일어나서 뭘 적극적으로 얘기했냐면 상황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함부로 복음 전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구제하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구제하고 같이 들어가고 마음은 열면 그새 복음 전해야 된다. 구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제, 그럼 구제가 우선이냐 복음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말로서 이 사람한테 밀리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제하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 치유해야 되지 않냐. 틀린 얘기가 아니야. 이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가 보면 이게 의논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처음 선포된 메시지가 그대로 끝까지 가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번에 프랑스 집회, 벨기에 집회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제가 메시지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뭐 아쉬움이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메시지 하는 걸 더 원하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별로 부담스러워 생각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도구권, 불어권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동유럽에 이제 들어갈 건데 러시아권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면 이거 틀림없이 큰 누수나지 않겠나? 생각보다 시급하다. 당세복을 앞당기려고 하면 메시지를 준비하자.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이번 사실 유럽을 통해서 유럽 사역을 통해서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었고 이제 이거를 계속 저 혼자 생각하고 저 혼자 정리하고 일단 이제 제가 서은이한테 먼저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번 일본 팀들한테 얘기하고 당세복 실무팀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걸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역 때 촬영을 계속 할 거예요. 100강을. 100강까지는 올지 모르겠지만 짬나는 때마다 하고 성은이는 또 100강을 녹화를 하겠죠.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저 중남미 도착했을 때 쯤에는 우리 이제 광희한테 얘기해서 스페니쉬 하고 준비해놓고 이제 멕시코 두란노 대회 때 이 의미를 전달해서 멕시코 팀들이 힘을 모으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통역할 수 있는 멤버들한테 의미를 전달해서 보내서 어떤 상태인지 좋은지 틈날 때마다 녹화해서 바로바로 보내. 그래서 보내가지고 그냥 스페니쉬 버전, 영어 버전, 불어 버전, 독어 버전 쫙 만드는 거예요. 스와일리어 버전 뭐 이렇게 이 스위스 뭐 버전 쫙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 채널에 들어오면 지금 한 열몇 개의 버전이 되겠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수십 개 버전으로 저 채널만 들어가면 복음을 올바로 우리나라 언어로 들을 수 있어요. 이것만 돼도 이게 홍보 효과가 가시화 될 것 같고 급격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만 오면 사실 매번 우리가 짠해서 아니면 응답을 받아서 어떻게 물질을 마련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좀 필요한 자원의 생성에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지 않겠나. 또 지금 우리가 생각을 못하지만 이렇게 당세국 식구가 한 채널로 모이면 그럼 예를 들면 이 중요한 광고들을 계속 노출하면요. 지금 우리는 우리 복가교나 매번 어떤 사역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뭘 모르고 있냐면 각 대륙별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각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각 나라에서 어떤 그게 온다고 하면 그런 어떤 뭐 배너 같은 데 만들어서 예를 들면 콩고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 앙골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면 우리도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고 전 세계 식구들 전 세계가 돌아간 걸 알 수가 있어요. 힘이 하나로 뭉쳐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미셸 도우하고 오스트리아 쿤다 목사님도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콩고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의 여러 나라가 흩어져 있다.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통역이 통한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 나라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지금 체코에 있고 어떤 사람은 폴란드에 있다. 나하고는 영어로 통하는데 결국 이 사람이 폴란드 사람 살릴 거 아니냐. 그럼 폴란드 사람이 메시지 듣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폴란드 말을 유창하게 하든지 아니면 폴란드어로 돼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지. 그럼 만약 이것이 구현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 나라에서도 여러 나라 제자들 속에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오버하면 굉장히 좀 거대한 프로젝트이고 조금 더 오버하면 저 소수민족에게나 성경 번역을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예. 성경을 번역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정도의 어떤 중요성을 띠고 진행해야 되겠다. 메시지가 전 끝까지 선명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이것만큼 중간중간에 어려움이나 방해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조금 오늘 수요예배 마무리하면서 좀 길게 얘기한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일로 다가왔어요. 당세복을 앞당기는데. 모든 땅끝까지 간다고 얘기할 때 우리 몸뚱아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가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가게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통역자들이 영어나 스페니시나 일본어나 뭐 중국어를 한번 딱 거쳐가면 이중의 어떤 이중 통역자들이 연결되고 거기에서 더 거쳐가면 삼중 아프리카 구석구석 부족 언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부족 언어까지 우리가 버전으로 만들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이번에 뭐더라 뭐 콩고하고 부룬디하고 뭐 이렇게 저 있는 뭐 이렇게 뭐 무슨 언어라고 하던데 그런 버전까지 우리가 얻어가지고 예. 쫙 보여주는 그래서 이렇게 적이 들어가면 모든 나라의 언어로 이 성경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만 돼서 온 식구들이 당세복 힘이 거기에 딱 모인다. 그럼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할 때 이 힘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수 싸이가 되는 거지. 어디 가든지 뭐 사인하고. 예, 예, 뭐 그래 되는 것이 최고의 유튜버가 돼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앞당길 수 있을까? 아,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 할 때 지금 우리가 하던 이 귀중한 헌신과 섬김에 넘어서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우리는 그런 때가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자. 그 기치입니다. 메시지가 땅끝까지 모든 언어로 전달되게 하자.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축소함이 없이 전달되도록 하자. 이 일은 사실상 좀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사실 이렇게 됐을 때 따라오는 것이 당세복의 모든 우리 연결된 식구들이 힘을 모을 수 있다. 그러니까 힘을 모으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제2의 제3의 뭐 자원이라고 하든지 그 외에 어떤 서로의 어떤 연결이라고 하든지 뭐 홍보라고 하든지 많은 것들이 따라오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일단 시작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본적으로 몇 달 안에 올해가 가기 전에 몇 가지 버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 버전은 올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조금 앞당겨주면 좀 꿈부려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이번에 꿈부레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 꿈부레라도 좀 그거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면 충분히 좀 뭔가 어떤 자원 마련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목사님 뭐 너무 항상 그렇지만 너무 큰 얘기 하십니다. 먼 얘기 하십니다.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며칠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메시지가 전달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방법은 뭘까? 그러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이게 맞는지에 대한 어떤 소통들을 몇 가지 해보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앞당기는데 이 귀중한 사역을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재윤이를 비롯해서 몸으로 뛸 수 있는 분들은 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된 채널로 하지 않고 예, 지금은 사실 중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갈등을 보고 있잖아요. 뭐 어떤 나라에 어떻다, 뭐 어떤 나라에 어떻다. 이제 저 교회에서 하는 거네.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제 이름을 내밀고 제가 하는 거다. 예, 제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식을 시켜주면 그게 조금 적어도 지금은 좀 모이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중남미에서도 어떤 팀, 얘기를 못하겠네요. 저 앉아있어가지고. 이게 본의 아니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아프리카는 더 합니다. 아프리카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 역할이 그 역할이니까 제가 만든 거다. 물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재윤이가 만들고 수아가 만들고 다 하겠지만 내가 한 거다 이래가지고 제 이름을 내걸고 채널 하나 만들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제안을 하더라고 앞으로 많이 커지게 되면 나라별로 떼줘야 되지 않냐. 그때는 그때까지 하자. 그때는 일단은 모든 힘을 하나로 모으자. 그래서 당세복이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면 요번에 유럽 사회가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만 공유하고 있거든요. 우리하고 페이스북 친구만 알고 이런 것도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도록 클리어하게. 그래서 우리도 각 나라에 일어났던 일들을 막 그냥 막 듣고 이런 채널로 좀 거대하게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해놓고 보니까 좀 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또 12강, 27강을 100강으로 한번 쪼개보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쭉 연결해서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연결뿐만 아니라 그 하나만 보더라도 이해되게 해야 되잖아요. 제 역할이 하나만 봐도 이해되면서 또 이게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번 중요한 일들을 통해서 또 한번 당설복에 좀 거대한 흐름과 도전과 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중요한 제자들을 주께서 숨겨 두셨고, 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아프리카와 또 네팔과 인도에 캐나다에 중요한 일을 행하신 주님이 일본 땅에서도 너무 놀라운 너무나 중요하게 준비한 제자들과 그 교회를 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그런 자들을 주께서 사용하실 것임을 그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인 줄 알게 하시고 끝까지 이 복음으로 전세계 제자를 찾고 제자들과 함께 전세계 복음을 이루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있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도받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메시지가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게 모든 언어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몸뿐만 아니라 메시지가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꼭 구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메시지가 흘러감과 동시에 우리 당대 세계복음화하는 모든 귀중한 제자들이 또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거대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힘이 또 전 세계에 나타나서 전 세계의 세계복음화가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귀중하게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도 교통 역사하심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들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이루어서 주님의 재림을 보고자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복음 가득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